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는 어제 이 같은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VOA 문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32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열실, 방사성 재료 조직용 장갑, 또 방사선 탐지 측정 설비와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사 측정 설비 등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또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양국 정상이 모두 강하게 규탄하고 지속되는 인권 남용에 대해서도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두 정상이 공격의 종류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위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시리아에서 아무 이유 없는 화학 공격으로 숨졌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은 짐승 같은 아사드를 지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 두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군 공군기지가 미사일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정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홈스 지역 공군 비행장에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5발은 시리아에 의해 격추됐고 3발은 기지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도 정부군을 인용해 이스라엘 F-15 전투기가 비행장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와 시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차 한 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과연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계속되는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시진핑 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 장병을 허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은 무역 갈등에 관한 어떤 협상도 열지 않았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국영방송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개월 동안 이란 핵협정을 깨트리려 했지만 이 협정은 그런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확실히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여성의 대학 입학 시험 사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만 농부인 남편과 결혼해 새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학업을 중단했던 이 여성은 대학 진학을 위해 품에서 떼놓을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와서 입학시험을 쳤다는데요. 이 야외에 책걸상을 놓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장에서 이 여성은 우는 딸을 달래기 위해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 딸을 무릎에 누인 채 문제를 풀었고 이 모습을 본 한 교수가 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아서 수도 카불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여성 교육에 호의적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처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인 여성에 감동한 사람들이 대학 4년간의 학비와 주거비 등을 약속하면서 꿈에 그리던 학업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4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온 후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7도, 신의주는 6도에서 1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19도, 함흥은 4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1930년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인데요. 무지개 넘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노래하는 Over the Rainbow, 주디 갈란드가 부릅니다.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Salah Is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액 관세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와중에 미국 정부는 무역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정보 유출 사태가 중국의 첨단 감시 기술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내전 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의 두마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40여 명이 독가스를 흡입해서 숨졌고 민간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구호기구 측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반군단체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기구들이 제공한 현장 화면에는 갓 젖을 뗀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거나 가쁜 숨을 내쉬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 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예,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자행한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적은 뒤에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이란이 짐승 같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판단인가요?
네, 주요 국가들의 판단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 후 시리아의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고요. 같은 날 유럽연합 EU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저지해달라고 러시아와 이란 측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당사자인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날조된 일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서방 측이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이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했고요. 러시아 측도 이 서방 측이 내놓은 사건 개요가 날조라는 외무부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행동의 구실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화학무기 사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 행위라서 이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시리아 공군 시설에 공습이 있었다고요?
네. 이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 북서쪽 도시 홈스 인근 타이푸르 공군 비행장이 오늘 미사일 공습을 받아서 이란 병력을 포함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라서 이 미국이 단행한 공격이라는 시리아 관영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와 이란 등은 이스라엘이 단행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미군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 일이 있었죠?
예,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4월 초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반군 장악 지역인 칸시에이쿤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주민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며칠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홈스 인근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조만간 직접 응징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죠.
네, 시리아 정부는 계속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이 내전 격전 지역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주요 사례만 정리해보면요. 2013년 8월에 아인타르마, 자말카 등지에서 살인가스 공격이 있었고요. 이듬해 4월 크파르지타 일대에서 독가스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 전투가 격화되던 알레포 일대에서 겨자가스가 살포됐고요. 2016년 9월에는 다시 알레포에서 염소가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번 시리아 정부군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이 오늘 두 차례 안전보장이사회를 엽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의사표시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오판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미국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철군 의사를 밝힌 뒤에 아사드와 러시아가 대담해졌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응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전 컬린스 상원의원은 이번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계획을 재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대치 상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무역 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언제나 친구일 것이라는 글을 어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고 관세는 호혜적이 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의 훌륭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관세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기술 제품에 연간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산품 등의 보복 관세 계획을 내놓으면서 무역 대치가 본격화됐는데요. 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협상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10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협상을 언급하면서 이 격한 중국과의 대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풀이했습니다.
네, 자 경제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제 CBS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조건을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공격적인 방법을 쓸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중국의 태도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같은 날 CNN에 출연해서 나는 관세 부과 찬성론자가 아니다 라면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 관행이 이 공격적인 조치 그러니까 추가 관세 부과를 정당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도 이날 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 등 계산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를 비롯한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도록 관세를 도구로 압박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관세를 통한 대중국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미국에 보낼 땐 관세가 2.5%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동차를 보낼 땐 관세가 25%라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나라고 강조하면서 이처럼 어리석은 무역이 여러 해 동안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어조가 부드러워진 이유가 실질적인 태도 변화인지 미국 내의 불안한 정서를 달래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상세히 소개한 뒤에 대중국 무역 대치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비판 직면에 있고 미국 내 농업과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은 내일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의 대표 주자죠. 이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번 페이스북 사태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최근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와 얼굴 인식, 또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첨단 감시 도구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또 자국의 첨단 감시 기술을 다른 나라로 적극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과 조작 파문, 그리고 그 후유증이 이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국의 첨단 감시 기술 어느 정도나 발달했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이미 얼굴 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 길을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들이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분량까지 통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남부에 있는 선전시의 경우 최근 얼굴 인식과 모바일 네트워크 또 소셜미디어 앱 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범법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은 이 통신 장비나 결제 시스템, 또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중국의 기술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활동도 관측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첨단 기술 체계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많은가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기반을 사용하는 나라와 시장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중국의 기술 기반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감시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추가한다면 과학기술이 어떻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파문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기업인 페이스북과 이 영국에 소재한 정보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최근 8,7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회원들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치적 조작 등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파문은 특히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면서 사생활 보호나 정보 독점 등의 부문에 대대적인 규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정교한 통신 체계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는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보호 측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유럽 지역에서 사회 기관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다음 달 25일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새 규정은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과 시민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유럽연합 시민이 알리바바 측에 알리바바 데이터베이스 내에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알리바바는 이를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사태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 중국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 국가는 모든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당신에게 정보 자료를 넘기라는 요청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는 당신의 프로그램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파문에 이어서 예상되는 규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규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 소식 중심으로 먼저 알아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텍사스주가 국경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미국의 새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2주 동안의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다시 문을 여는데요. 자, 이번에 의원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나요?
네,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민 개혁 문제 등도 앞으로 의제로 또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에서는 최근 행정부 개편에 따라 새로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인준청문회에 서게 될 지명자들 누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는데요. 폼페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폼페어 지명자가 인준받을 경우 비게 될 이 CIA 새 국장 자리에 지나 헤스펠 부국장을 지명했고요. 또 최근 외유 논란 또 보훈부 민영화 갈등 속에 물러난 데이비드 설킨 전 보훈 장관 후임으로 이 백악관 주치인 로니 잭슨 제독을 지명했는데요. 이들 모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 상원 인준 표결은 이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만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무난히 인준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이제 현재 뭐 공화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51대 49니까 사실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또 안심하기 힘든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이 폼페오 지명자와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 이미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선 폴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헤스펠 지명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큰 논란이 됐었던 이 물고문에 관여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헤스펠 지명자는 CIA에 들어온 이후 주로 외국에서 대테러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2002년에 태국에서 아랍계 테러 용의자들에게 물고문을 했고 또 관련 동영상을 모두 없앴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킨 상원의원은 물고문에 대한 헤스펠 지명자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일부 민권단체에서는 헤스펠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라고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떤가요? 이 폼페오 지명자는 이미 지난해 CIA 국장 지명자로서 상원 인준에 청문회에 선 일이 있는데요.
네, 뭐 CIA 국장하고 뭐 국무장관 하는 일이 다르니만큼 또다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폼페오 지명자는 이 청문회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폼페오 지명자 아래 일했던 직원 수십 명이 지난 6일 인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늘 진실을 말해왔고 국무부를 이끌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서한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는 어떻습니까?
네, 잭슨 지명자는 오랫동안 백악관 주치의로 일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행정에 관여한 경험이 없는 것이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훈부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원 보훈위원회 소속인 제리 모렌 의원은 미국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잭슨 지명자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들 지명자들 가운데 인준받는 데 실패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뭐 백악관이나 공화당에 아무래도 큰 타격이 될 텐데 자, 어떻게든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나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주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이 지명자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지대에 이 주방위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실제 배치가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가 주방위군 병력 250명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방위군 대변인이 지난 6일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애리조나주 역시 이번 주에 일단 150명을 국경지대에 보낼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4,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6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최고 4,000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예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텍사스와 애리조나 외에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도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들 두 주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두 주 역시 연방 정부로부터 주 방위군 병력을 가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뉴멕시코주는 앞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었죠.
네. 자,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주 방위군 병력은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국경 수비대에 알리는 등 정보나 기술 지원 등을 맡게 된다고 지난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주 방위군이 불법 이민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부분의 경우 주 방위군이 국경 경비대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와 인터뷰에서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국경을 강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꼭 필요한 조처라며 옹호하고 있는데요. 토머스 보서트 이 국토안보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You have to send a red light. Stop coming. Stop taking that journey. Now we've got a leaking boat on our border.
네, 어제 같은 A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서트 보좌관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마치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7일 트위터에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안전과 안보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이 캐치 앤 릴리즈라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 심리를 받을 때까지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이 법원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금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몇 날 몇 시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알려준 뒤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주는데 하지만 이 추방당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방위군을 이렇게 국경지대에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방위군 배치를 가리켜서 중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주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국경을 강화하고 또 담장 건설을 돕기 위해 6천 명을 배치했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약 밀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방위군 병력 1,200명을 국경 지역에 보냈습니다.
네. 자, 과거 이런 배치와 이번 배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당시는 1년 정도 이 단기 배치였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라고 말한 바 있어서 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민주당의 반대로 건설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신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일 지난 3월에 새 일자리 10만 3천 개가 늘었다고 집계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더딘 성장세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적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신규 고용이 17만 5천 개 늘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월에는 워낙에 수치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3월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노동부는 6일 2월 신규 일자리 수 역시 지난달 발표 때보다 1만 3천 개가 늘어난 32만 6천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3월에는 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날씨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는데요. 미국 동북부 지방에 때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건축업계가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건축업계 일자리 1만 5천 개가 줄었다고 하고요. 또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쇼핑을 미루면서 소매업계 일자리도 4,400 개가 줄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는데 자, 어느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었을까요?
네, 제조업과 의료, 광산업계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들 부문 역시 이전에 비해서 증가세가 좀 더뎠습니다.
네.
호텔과 식당 등 서비스 업계도 일자리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자리 증가세가 이렇게 더디게 나왔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예.
미국 노동시장 여전히 건실하다는 건데요. 지난달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90개월째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19세기 중반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자,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달과 마찬가지로 4.1%로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6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실업률도 이번에 일자리 증가세가 더뎌진 요인 가운데 하나로 또 지적이 됐는데요. 고용주들이 능력 있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6달러 82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쳤는데요. AP통신은 미국 경제분석기관인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조사를 인용해서 4월부터 6월까지, 6월까지 이번 분기의 성장률이 연율로 3.1%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페이퍼 레이스의 노래입니다. 연인에게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게 보인다며 슬픔을 표현한 Love Song 들어보시죠.
Listenly, in your eyes I see there's been a change in you, and no one said now all seems dea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후론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미국에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미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자 지역 여성들이 시리아 난민 여성을 돕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성들은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시리아 난민 가족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닉스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달콤한 기획,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
When I'm big, I am happy.
저는 과자를 구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누르 알무사 씨가 먹음직스러운 시리아 전통 과자를 굽고 있습니다. 알무사 씨는 시리아에 있을 때 어린 딸이 총에 맞고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자 요르단으로 탈출했는데요. 요르단에서 4년을 머문 뒤에야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Whenever I came, I haven't anybody.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친구나 가족은커녕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절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저는 시리아에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 과자를 자주 구웠는데 미국에 와서는 이들 자원봉사자 덕분에 집에서 만든 과자들을 밖에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알무사 씨는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의 회원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애리조나에 많이 유입된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들이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파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이 프로그램을 만든 7명의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텐 자쿠아니 씨는 처음 한 교회에서 시리아 과자를 팔았을 당시 800명의 사람들이 몰렸고 과자는 금방 동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After the overwhelming response of the first year in Swiss exchange, we continue to host.
처음 과자 판매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교회나 유대교 회당, 애리조나 주립대, 지역 책방 등지에서 시리아 과자 판매 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의 설립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요. 종교나 배경은 다 다르지만 시리아 난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과자를 판매처까지 운반하고 때론 통역을 하면서 과자 판매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자쿠아니 씨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난민들을 돕게 됐다고 했는데요. 군인이었던 자쿠아니 씨의 아버지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고 어머니와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은 10년 후에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When we came, he already had a small house for us, so we did not have to go.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지가 작은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난민들처럼 큰 고생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보증인이 되어줬던 미국인 가정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도 따고 직장도 구할 수 있었다고요.
시리아 스윗 익스체인지는 피닉스 난민교류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6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난민 여성들의 출산 축하 행사와 시리아 식사 모임, 난민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Jack.
Yeah. K. 멜릭 아쿨리 씨는 독서 프로그램을 위해 매주 난민 가정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We didn't only create this opportunity for children. To read with a local volunteer in English.
우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 아이들에게 단순히 영어 책을 읽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독서 능력과 이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이 난민 가정들을 연결해서 서로 친분을 쌓도록 하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난민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시리아 과자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자쿠아니 씨는 난민들이야말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if each one of us put in a little bit effort, a lot.
하지만 우리가 각자 조금씩 힘을 보탠다면 난민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콩고 난민 가족의 랭캐스터 정착기. 운전을 할 땐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펜실베니아주의 랭캐스터.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에블라 씨 가족이 Church World Service, CWS라는 난민지원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두바이를 거쳐 뉴욕을 통해 랭캐스터에 오기까지 머나먼 길을 거쳐온 에블라 가족. 미국의 생소한 문화와 규칙을 듣는 얼굴에선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You cannot give money or tips to police officers.
경찰이나 공무원에겐 어떤 형태로든 현금을 줘선 안 됩니다. 아무리 고맙더라도 돈은 절대 안 돼요. 팁도 안 됩니다.
CWS는 랭캐스터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이 지역에 유입된 난민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CWS의 직원들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This way? We're gonna head to the bus station.
랭캐스터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에블라 씨 가족. 이날은 시내로 나와 직장이나 병원에 갈 때 필수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에블라 씨 가족에겐 버스에서 내릴 때 배를 누르는 것조차 생소한데요. 자원봉사자인 둑스 칼람바 씨는 본인도 2년 전 랭캐스터로 온 이민자이기에 그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The people, the language, the culture, you know, everything is different.
사람도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낯설죠.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했다곤 하지만 미국식 영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익숙한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익힌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콩고를 떠나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수년간 머문 후 마침내 미국에 오게 된 음타비 에블라 씨는 미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내 나초 오는 음바카니 조이시 아메리카 우마레카니.
전 미국이 우리 가족을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내 나라니까요. 저와 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단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볼라 씨 가족. 콩고 전통 요리를 해먹으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온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블라 씨 가족은 고향의 노래를 위로 삼아 새로운 조국, 미국에서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티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이렇게 티 안 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이 표현은 쿨한 척하다, 즉 모른 척하다, 아무렇지 않는 척하다, 침착하게 대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바로 문자 보내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봐.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노력했어.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계단에서 넘어지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침착하게 관심 없는 척하면 그 사람이 가격 내려줄 수도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Don't message her right away. Play it cool. I tried to play it cool in front of my crush. I tried to play it cool after falling down the stairs. If you play it cool and don't seem too interested, she might lower the price. 오늘은 play it coo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5년 4월 9일 오늘 남부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그랜트 장군의 항복함으로써 4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를 놓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북부군은 36만 명, 남부군은 26만 명 등 총 6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 지역은 거의 황폐화가 돼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더욱이 전쟁 전까지 노예를 부려 목화재배를 하던 남부주들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 노예를 둘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북부 지역 또한 이 남북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북부와 남부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북부와 남부가 한뜻이 되어 황폐화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단합된 미국을 이루게 됩니다. 1963년 4월 9일 오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In proclaiming him an honorary citizen, I only propose a formal recognition of the place he has long since won in the history of freedom.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은 유럽을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지도력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처칠경의 아들과 손자 손녀를 비롯해 영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 그리고 처칠경의 오랜 미국 친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88살의 고령인 처칠경은 정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런던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칠경은 그를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아들 랜돌프 처칠을 통해 자신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은 자손 대대로 기억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로써 처칠경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명예 시민권을 수여받은 인물이 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